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1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17절 1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17절 18절 두 절은 내일 이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장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가, 어떤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명령을 하죠.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면 그 말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네 형제들 혹은 배우자, 네 자녀 그리고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가 너를 꾀고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자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까지 나온 내용들은 참 네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를 꾀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12절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누군가가 유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상 숭배하자 했으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12절부터 16절 내용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죄를 짓게 된 물론 이게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유혹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지금 본문은 미혹을 받은 사람, 꾀임에 빠진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꾀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12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성읍과 불량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여기 보면 표현을 그냥 성읍 이렇게만 안 하고 이 신명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적인 표현을 쭉 사용하죠.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주셔서 자 내가 저 성읍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전쟁에서 차지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도 해서 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분명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성읍을 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성읍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었는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네가 지금처럼 땅도 가지고 성읍도 가지고 평안하게 윤택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이제 이럴 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에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고 너무 죽을 지경이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죄를 지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 좀 정상 참작이 되죠. 호죽하면 저랬을까 싶은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넉넉한데 저렇게 먹고 살만한데 저렇게 건강한데 저렇게 번듯한 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은혜가 풍성함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성읍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불량배가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선지자, 꿈꾸는 자, 또 두 번째는 나의 뭐 형제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불량배가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 이게 순 우라질 깡패 같은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막 우락부락하고 막 힘으로 사람을 쥐어팔고 이런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평가하실 때는 항상 외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면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곱상하게 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말도 점잖게 하고 신사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매너들도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겉으로 보면 젠틀맨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거나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자꾸 도모하고자 하면 그건 불량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점잖고 얌전해요. 그래도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봤더니 내용이 뭐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꼬이는 말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불량배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합한 사람,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이 정말로 외모가 아름다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그냥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 들판에 나가서 허대고 다니면서 양치고 다녔는데 얼굴에 김이 죽은 게가 없었겠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 김이 죽은 게가 없이 뽀얗게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것저것 험상한, 이것저것 상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불량배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사람의 행동거지 때문이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불량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량배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유혹을 해서 성읍 전체가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13절, 12절과 13절에 보면 생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량배가 와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면 왜 넘어갔을까요? 왜 그 유혹에 빠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났을 때는 막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꿈을 꾼 게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갔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형제가 이야기하니까 배우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고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불량배는 왜 넘어갔을까요? 앞에 나왔던 것보다 더 믿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불량배 유혹에 넘어갔겠죠. 믿을 것도 없이 그냥 불량배가 와서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아싸 좋아 이러고서는 따라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따라갈 만한 무언가 근거가 있으니까 매력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간 거죠. 매력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따라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준다고 했거나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 불량배가 우상을 숭배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때는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인데 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절에서는 불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에서 여기에서 치성을 드렸더니만 영험에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다 막 법대를 몇 명 가고 의대를 몇 명 가고 애들이 숫자가 늘었다 그러면 다 그 자리 와서 돌이라도 하나 쌓아놓고 돈이라도 깔아놓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불량배가 이렇게 해서 다 결국에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처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처음에 이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 어떤 성읍이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라. 그 소문이 진짜로 사실인지 그 성읍 전체가 진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맞는지 단순한 소문인지 사실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아 이게 맞구나. 이 성읍이 진짜로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게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성읍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그 심판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현실만 놓고 보면 잔인한 아주 그냥 엄청난 심판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 내용은 이거예요. 마땅히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여라. 칼로 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몽땅 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마찬가지로 칼날로 진멸하라. 칼로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건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몽땅 다 몰살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16절인데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 거기서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몽땅 다 거리에다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물건을 다 꺼내놨죠. 물건을 꺼내서 그걸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살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보면 16절 끝에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읍도 허물어버리고 성읍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간단해요. 하나도 흔적을 남기지 말고 싹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 민족들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심판할 때 너가 이렇게 하라. 지금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명령은 똑같아요. 비록 혈통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과거에 심판받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 그들을 대하고 심판하는 것과 똑같이 심판을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게끔 꿰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로 쳐 죽이라고 안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한 가족이나 두 가족 정도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읍 전체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서 전쟁을 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의미는 반드시 심판을 하되 전쟁을 해서라도 그 성읍 전체를 반드시 제거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 부수적인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은 17절, 18절입니다. 이건 내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부분을 보면 우상 숭배하자고 다른 사람 유혹하는 사람 당연히 심판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자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따라가서 죄를 짓는 사람이나 둘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하자고 해서 내가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지금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내일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한 성읍을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칼날로 한 성읍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칼날로 진멸하실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본문에는 생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사실이 어떠한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곧장 전쟁을 하고 쓸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그러나 아마 현실 속에서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가 우상숭배해서 너희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심판받게 생겼다.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를 진멸하는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거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와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한 과정은 생략을 해놓았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한 성읍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정반대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처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민족 전체가 심판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성읍이 죄를 지었다, 어떤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그 성읍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안타깝고 낯뜨거운 일이지만, 만약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제일 먼저 심판받아 멸망했어야 할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죠? 우상숭배를 시작했잖아요. 처와 첩을 들이면서 우상신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참 묘하게도 성전이 있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부터 처음에 다 싹 쓸어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남도 북도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경우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 그런 경우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12절부터 16절, 내일 보게 될 17절, 18절까지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이렇게 하라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도 그래도 돈 벌어먹고 살만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상 숭배를, 죄를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나를 우상 숭배하라고 악하게 권면하는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형제를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읍 전체를 칼날로 멸해야 되는 그런 지경을 만나고요. 성읍 전체를 칼날로 멸하지 않으면 나라 민족 전체가 다 폭삭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보고, 죄는 어떻게 해서든 없애는, 죄는 결단코 이름이라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언제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불살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만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자비로우셔서 또 주께서 더디 노하셔서 마땅히 어제 오늘 받아야 할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종종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구나 착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또 우리가 죄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악들, 아직 우리가 빠지고 있는 약한 유혹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 없애버리고 포기하고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아니하여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